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세상에 13회 올리기 전에 14회부터 녹음하는 우리들에서 사용법 요다입니다. 13회 편집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14회를 녹음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현실이 좀 짜증이 납니다. 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업로드하는 이 회사원들을 너무 고달프게 하는 그 이유, 그 현실의 근원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여러분들은 지금 요다의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을 듣고 계십니다. 회사와 사회, 지난번 그 13회를 녹음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 참 난감했습니다. 그 녹음만 간단히 끝내놓고 이제 편집해야지 그러다 결국 편집을 못했거든요. 물론 회사 일이 엄청 바빠가지고. 아, 그리고 요새는 진짜 체력이 다 됐는지 한 11시 정도까지, 예전에는 1시, 2시까지 쌩쌩하게 일을 하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얍전에 할 때는 녹음을 하고 1시, 2시까지 편집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11시에 자도 그 다음날 피로가 안 풀려요. 정말 나이가 30대 초반인데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중반인데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참. 예. 그 방송이란 것도 일종의 그 사회적 약속인데, 정해진 기일을 놓쳐서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면역이 생기더군요. 처음엔 나 듣는 사람 별로 없는 청취자인데, 정말 미안하다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소중한 방송이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랑 트위터로 연락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해해주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앞에 녹음한 것도 있는데 새롭게 또 녹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액티브함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 사고가 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참 좋겠어요. 정말 쉴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그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에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녹음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총리 지명이 돼서, 또 처음에 지명된 사람은 사퇴를 하고, 지금은 그 두 번째 지명된 총리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문어대가리 같이 생긴 그 사람, 이 사람이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첫 번째, 안대희 지명자에 대해서 놀란 것은, 제가 놀란 건 1년 동안 16억을 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1억 벌기도 힘든데 저 사람은 퇴임하고 1년 동안 16억을 벌었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지명되기 며칠 전에 얼마씩 기부를 했잖아요. 그 꼼수가 참 그 황당했어요. 이게 나 같으면 그냥 16억 먹고 말 텐데, 그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6억 번 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좀 더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대개 이제 대법관 퇴임하면 정관료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 자기는 16억밖에 안 벌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대희라는 사람이 그때는 참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번째 지명한 이 문화대가리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두 번째 지명자 이 문화대가리 때문에 그 제가 이 빨리 녹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퇴하기 전에 저도 녹음할 시점까지는 아직 사퇴를 안 했습니다. 뭐 오늘 내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사퇴 안 하고 그냥 쭉 청문회까지 가겠다. 예전에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친일적인 발언, 식민지 역사관. 근데 제가 무엇보다 좀 열받은 게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고 말한 겁니다. 이 씨발 OECD 최장 근로시간의 환경에서 사는데 게으르다니 참나. 이거 진짜 열받았어요. 게으른 민족이다. 맨날 책상에 앉아 글만 쓰는 놈이 더 게으르지 않겠습니까? 총리 지명되고 나서 그런 발언들이 튀어나오자 사과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종교적 역사관이라고 했다가 아직 사퇴하지 않은 이 시간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생긴 것도 문어대가리 같이 생겨서 정말 아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 최근 그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지금 이 문어대가리의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개하다, 게으르다, 강력한 지도력 운운하는 이제 그들의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죠. 미개하다, 게으르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식민주의 역사관에 이렇게 그 빠진 선생님들은 뭐 그 지대 그러니까 지식인 선생님 선구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어떤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 현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붕당 정치. 붕당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당파 싸움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미개하고 게으르고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막 표출되는 건 아마 제가 볼 땐 그 치킨 누님의 후광을 얻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적어도 뭐 쥐돌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해준 천사라다라는 어떤 호칭도 있었는데 적어도 이 치킨 누님이 집권하게 되니까 보수 우익의 민낯이 여과 없이 보여지게 돼서 그들의 실체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왜 우리 치킨 누님께서 생각이 없다는 건 다들 잘 아시는 사실일 테고요. 문어대가리가 왜 지명되었느냐, 뭐 수첩에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들의 식민지 역사관, 엘리트주의의 문제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근현대사 문제가 떠오르게 되죠. 이런 친일 문제는 팟캐스트 EJ를 들어보시면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들으시죠?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처음 EJ 듣는데 아 이거 너무 식상하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EJ는 그 다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들으시고 여건이 되시면 후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까 문어대가리 같은 사람이 총리에 지명되기도 하고 참 골때리는 사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이 정권의 모습에 정말 저는 창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겸손의 미덕을 과감하게 팽개치고 스스로 석좌 교수로 임명하는 그 뻔뻔함. 뭐 이번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 연구비까지 가로채는 교육부 장관 지명자. 부품과 찻대기 실무자로 있던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이 정치권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방송 앞머리에 전시한 게 정말 전파남비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룰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요. 삼성 문제, 갑과 을 문제, 노동현실에 대한 문제 등등 이 회사와 사회 코너에 다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어대가리가 몽땅 흡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월드컵까지 흡수하는 참 황당했습니다. 그 어제 축구는 잘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차 안에서 이제 데이터 요금을 써가면서 동영상을 켜놓고 동영상은 볼 수 없으니까 소리만 듣고 출근을 했는데요. 결국 회사에서 PC로 보는데 열받는 게 그 골 넣는 순간에 그 버퍼링이 일어나서 골 넣는 걸 못 봤어요. 웃기는 게 또 러시아가 골 넣는 건 봤고요. 이 월드컵이 아침 7시 하니까 회사원들 7시까지 와서 같이 응원하자는 회사 사장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응원은 지 혼자 하죠. 어디서 같이 응원하는 건 알아가지고 참.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결정이 있잖아요. 이런 결정. 이번 월드컵 응원하러 아침 7시까지 오라는 회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대표이사나 사장이겠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밑에 있는 경영지원실이나 비서실이나 경영기획실 같은 전사기획파트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솔직히 조기축구에 뛰는 대표이사나 사장 말고는 월드컵 공동응원 이런 거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소위 기획통, 경영통이라고 하는 간부들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응원을 미끼로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정말 회사가 월드컵 응원을 위하고 직원들의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회사에 와서 응원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공동 응원 장소에 들렀다가 10시까지 좀 출근해라. 집에서 보고 출근해라.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좀 합리적이 아닐까요? 그 월드컵까지도 회사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습.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월드컵이 여기까지 빨아들이는 문화대가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불쌍한. 자, 우리 게으른 OECD 최장 근로시간에 있는 우리 회사원 노동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도 열심히 보시고요. 세월호도 잊지 마시고 이 문어대가리의 망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일도 신경 써야 되는데. 본 방송은 기업 판촉물 전문회사 fngift.com과 함께합니다.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코너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한 곡 선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노래가 좀 특이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 22년 전 노래입니다. 그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이 이런 노래는 한 번쯤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선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90년도 전대협 발대 시기인지 아무튼 그 시기쯤에서 집회에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노래예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감이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집회를 하면 서청년 노래패나 각대의 노래패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요새 얘기하면 콘서트죠, 콘서트. 저쪽 뒤편에서 전경과 대학생들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앰프와 스피커 갖다 놓고 대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선율도 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해서 참 좋아했던 노래였는데요. 가사는 좀 북한스럽죠. 특히 피의 불벼락 부분은 처음 들었던 저도 좀 뭐랄까 이거 북한에서 만들어서 전파한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적들의 심장에 피의 불벼락을 내리자. 아주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정권이었나요? 그때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한 서울에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이 당시에 이 노래가 상당히 그 북한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그 학생운동의 고심점이라고 하는 전대협이나 전국 지구대 청년 대학들은 거의 다 지금의 그 경기동부라고 얘기하는 NL이 잡고 있던 시대라 이 노래가 약간 북한틱하고요. 뭐 전 다행히 그때나 지금이나 PD라서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갑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노래는 복수가입니다. 복수가. 사세요, 두 번 사세요란 타이틀로 진행을 했는데 이 노래는 어디서 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중가요란 타이틀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즐겨 듣던 노차사나 이런 노래 패들은 다 어딜 갔을까요? 91년도, 92년도에 10회 집회 시위 현장엔 끊임없이 나오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던 서청년 노래배, 이 사람들은 어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한참 궁금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다음에 이 사세요 두 번 사세요는 좀 진짜 말랑말랑한 노래로 추천해 드릴게요. 회사와 친일. 오늘의 주제는 그놈의 문어대가리가 한 이야기들 때문에 홧김에 그 회사와 친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의 팟캐스트 환경을 보면 정치 과잉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김어준의 KFC, 정봉주의 전국구, 주진우의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단독 팟캐스트를 안 하고 있죠.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의 정치 카페, EJ 등등 재미있고 들을 만한 정치 팟캐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긴 재방송 찾아서 들으실 정도의 분이면 저런 방송은 이미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아는 정치 이야기를 구태여 회사와 연관된 팟캐스트를 하는 재방송에서 또 들으신다면 좀 짜증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일이란 단어 갖는 그 의미와 뉘앙스, 느낌, 선입견, 이런 모든 언어 외적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게 지금 방송에 가장 해야 될 어떤 당위성, 아 이건 빨리 해야 돼, 이건 뭐 구매해야 돼, 뭐 그런 것과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만약에 이 문어대가리가 친일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 간간에 친일과 연관된 다른 단어로 회사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주제로 삼아서 했을 겁니다. 단지 이 문어대가리의 발언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당겨졌을 뿐, 뭐 왼손은 거둘 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아마도 저는 그 지금의 그 친일이란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로 회사와 철학, 회사와 조직 문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친일이, 그러다가 이제 친일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이 친일이 결국 회사에 관련된 철학, 회사에 관련된 조직 문화와 상당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이라는 이 문창극 씨, 저는 이제 문어대가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말들 보면 참 가관이죠. 논설에 쓴 글들 대부분이 그 극우 보수적 발언이 많잖아요. 또 교회에서 강연한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이미 저 말고 많은 분들, 뭐 유시민 씨나 노회찬 씨, 진중권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그만두고요. 중앙일보의 내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논설위원이란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중앙일보의 그 친재벌적, 친정권적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어대가리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상황, 그리고 적어도 현재까지 중앙일보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다 라는 명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이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충분히 친일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생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생하는 조중동 언론사 임원들은 친일파적 사고와 식민지 사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장이 아니고서야 이사, 상무, 전무라고 하는 임원들의 생각이 어디 자신에게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이제 이사, 상무, 전무, 한마디로 팀장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밑에 사람에게 뿌리기만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나 자기 위에 있는 임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밑에 뿌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고, 그 은연중에 드러난 활동들이 이 사람의 생각이란 게 그 윗사람에게 알려지면, 즉 상무나 전무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이사가 B라고 얘기를 한 걸 밑에 팀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그걸 B라고 알고 있다가 우연히 상무가 야, 그 A인데 왜 B라 그래? 했더니 이사님이 B라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 B는 좆되는 거죠. 아, 이 이사는 좆되는 거죠. A랑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하이어라키 구조에서는 윗사람이 A라고 하면 그 A를 그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논설위원이란 사람 역시도 그런 것들에 길들여진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대가리 역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 결국엔 위에 사람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텝의 역할. 스텝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극도로 발달되면 윗사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스텝의 역할을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이어라키 구조에서 승진을 하려면 윗사람의 생각을 자신이 잘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 사람의 롤이라고 봤을 때 결국 가장 뛰어난 스텝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생각보다 한 수 앞서서 윗사람보다 더하게 해야 더 윗사람의 생각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전달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직 문화, 조직 논리들이 있는 거죠. 즉, 논설위원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앉게까지 올라가는 이 사람의 어떤 회사에서의 노력, 중앙일보 내부에서의 노력, 정치적인 줄서기, 뭐 성과 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근저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논설, 친일적인 논설의 논조가 윗사람의 논조나 윗사람의 생각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임원까지 못 갑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개인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조직의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저해하는 사람으로 찍힐 때고 그렇게 몇 번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인사국과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그 문화대가리는 기자라는 직업에 있었음에도 뭐 기자라는 직업이 원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곳 내에서 충분히 경영진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건 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앙일보에서 반재벌적인 논설을 쓸 수 있는 구조 가능할까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친일적인 논설을 썼기 때문에 논설위원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 임원들은 친일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위나 소셜 포지션에 맞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는데 특권의식이 강한 언론사의 경우는 자신이 엘리트고 대중은 미개하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멀리 퍼질수록 자신의 특권이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중동은 친일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좌익이고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이사님, 전문인 같은 임원들이 친일파라면 우리도 친일파가 돼야 되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에 다니는 진보적인 기자도 도매급으로 친일파로 인정받는 사회, 개인의 목소리는 전혀 낼 수 없는 사회,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아마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의 임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00% 문어대가리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80%, 90%는 동조하는 임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한국민족은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문창극 문어대가리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척 열받았던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게으르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요.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다. 한국 사람은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은 뭉치질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식민지 사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죠. 예를 들어 너와 너의 친구는 식민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자기 비하적이고 셀프 디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있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을 계몽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지극히 도외시 시키고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그 이면은 뭐가 깔려 있냐면요, 지극히 회사 사용자 관점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게으르다,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회사 내 팽배에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질이 아니고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보듯이 개미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결코 개미가 선은 아니거든요. 부지런한 게 선은 아닙니다. 적절히 놀고 적절히 쉬어가야 창의적인 일이 되고 질 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도외시하고 무조건 회사에만 오래 있고 오래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지금의 우리 회사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관리의 틀이라는 게. 이 게으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근태를 체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회사에 얼마나 남아있고 회사에 얼마만큼 야근을 하는지 뭐 그런 식의 강요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의 회사 시스템이 이런 식민지 사관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하는지. 생긴 건 문어대가리 같이 생겨갖고 책상에 대서 펜대만 굴리니까 남들은 게으른 줄 알고 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직장인들, 회사원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그 엘리트주의의 가장 근본엔 뭐가 깔려있냐면, 너는 그런 일을 해도 되는 놈이고 나는 이 자리에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엄청나게 짜증났고요. 이런 사람들이 논설위원으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대 이상 그리고 회사의 임원에 있는 사람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가 지금 이렇게 야근을 시키고 너는 게으르고 너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조직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저는 열받았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불쌍할 정도로, 저 자식은 저 사람의 문창극 씨, 그러니까 문어대가리의 아들은 얼마나,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게으르다는 사람, 게으르다고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질겅질겅 씹어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 걸 혁신적으로 바꾸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위에 그 부사장한테 항상 압박을 받는 게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혁신. 혁신 같지 않은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놓고 혁신 방안을 만들이라는 게 참 깝깝한 얘기죠. 그 사람들도 깝깝한 거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우리들은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고 패널분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으르다는 관점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 친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군국주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친일 그러면 그 우길승천기와 함께 다카키 마사오가 이웠음직한 그 일본 군복이 생각나는데요. 그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친일 청산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볼 때도 45년, 일제치하의 45년인가 41년인가요? 뭐 42년인지 뭐, 아유.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 그쵸? 저 40년 넘게 한 사람이 일제치하에서 살아왔던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일제 식민지 지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식민사관에 그대로 젖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혹은 그 시기에 일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이 그대로 우리나라는 사회 지도층으로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친일파들이 그대로 기득권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받아왔던 식민 지배의 어떤 문화, 군국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미덕이고 가장 익숙한 형태의 조직 문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의 회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해방되면서 이제 일본 군수기업을 한국 사람들이 물려받아서 기업을 운영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나라 기업의 전통적 조직 문화 속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식 문화가 많이 배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 문화 자체는 말 그대로 군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란 조직이 참 웃기는 게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거든요. 군대란 조직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얘기를 하면 흔히 이제 인사학자들이 인사조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미군의 어떤 그 조직 체계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FT라든가 팀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군의 조직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군대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문화잖아요. 군대의 그 조직 문화가 깝깝한 거죠. 군대에 있으면. 근데 이 군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소모품. 예를 들어 적군이 오는 데서 미끼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게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머니가 살아있던 자식이 몇인지 생각하지 않고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있어. 미끼를 해. 떡밥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라는 개념 자체는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람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들도 그러한 형태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부속품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신가요? 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트라고 얘기하는 그 부속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나중에요. 이런 그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지금의 친일 문화에서 근본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아직까지 면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여러분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은 부품이 아니라 다기능 부품?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부속품 나사가 크기가 다른 나사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적인 부품은 요 나사에는 여기만 맞는데 사람이라는 부품은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부품인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팀 내에 누구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만두면 야 그만뒀으니까 이 사람 하는 일 네가 해 다 나누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나머지 사람들의 일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누군가가 또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뽑을 자리 안 뽑고 계속 운영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허덕이게 되고 야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은 부품이 아니라 다기능 부품이다. 나사 한 군데만 박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박을 수 있는 다기능 부품이다. 이런 부품이 어디 있어요? 기계보다 훨씬 낫죠. 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군국주의 문화, 친일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의식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안들은 얘기를 해드리지 못했네요. 그놈의 문화 대가리 때문에 대안을 고민하는 게 저도 상당히 힘들고 이 대안 고민해서 될 것 같았으면 뭐 벌써 됐겠죠. 문제 제기만이라도 하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선에서 방송을 어느 정도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저한테는 메일이 있습니다. ilovesaram@gmail.com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그 메일을 주셔도 되고 또 ilovesaram@gmail.com으로 트위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로 연결을 하셔도 저랑 연락을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클리앙, SLR 클럽, 뽐뿌, DVD 프라임 등 유명 커뮤니티에 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놈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얼마나 게시물 숫자가 그 업로드된 숫자가 많든지 게시물을 올리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람들 주목도가 떨어져서 또 답변을 안 하게 되고 원래 지난주 주제가 야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들어보시고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시고 ilovesaram@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한번 좀 여러분들 사연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만든 6월 19일 팟캐스트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은 기업 판촉물 전문 사이트 fngift.com과 함께합니다.